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부유함, 성공, 그리고 안락함, 여유로움과 인기, 자유 등등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가난, 고통, 속박, 질병과 실패, 분주함과 상처, 좌절, 배신 등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열거한 좋은 것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위기들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필립 얀시가 지은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책에는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라 불리는 한센시 병이 있습니다. 한센시 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센시 병 환자의 일그러진 모습은 신체적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센시 병 환자들은 언제 눈을 깜빡여야 할지를 모릅니다. 신경에서 뇌에 이러한 신호를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 눈을 뜨고 있다가 망막이 말라서 결국에는 실명이 되고 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 한센시병 환자들이 꽉 조이는 신발로 인해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가락을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한센시병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통증을 느낄 때에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이란 회복해야 할 부분과 그 시점을 바로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어긋난 부분을 바르게 교정해주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진로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자녀가 부모의 마음처럼 살아주지 않을 때에, 남편이나 아내가 성실하지 않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연히 체험하게 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앞에 닥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무감각할 때가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다. 마치 한센시병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일그러진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은혜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존재한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힘겹고 절망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질투심 많은 장인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이방 나라에서는 미친 척 해야 했고, 왕의 사위라는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잠자리 대신에 동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기회로 잡지 않는 고뇌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죄의 씨를 잉태했습니다. 죄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려고 계획을 했지만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신하를 죽음의 전장터로 내몰아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로 인해 잉태된 자식을 먼저 주님 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딸을 범하는 모습을 다윗은 바라봐야만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자녀 간의 살인극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자식의 반란으로 인해서 울며 맨발로 도망하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을 또한 그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장인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의 악한 괴계와 시므이의 저주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가슴 깊이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그는 성경의 인물 중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는 하지만,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경험한 사람으로도 기억이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수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협하는 모든 위기와 절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스러운 삶은 그를 그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세워주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치는 고통을 똑바로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죄인을 징계하시되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심판하시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화물을 잔뜩 실은 트럭 운전사가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틀어놓은 낡은 무전기에서 갑자기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자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립니까? 테디비어가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마이크를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 들린다, 테디비어.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저는 아저씨들을 귀찮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전 지금 외롭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니까요. 전 다리에 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트럭 운전사는 소년에게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어 주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년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아빠가 사용하던 무전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와 제 것이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다니세요. 엄마는 우리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밤 늦은 시간에 가끔 엄마 우시는 소리를 들어요. 소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아빠는 집에 돌아오시면 저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곤 하셨거든요. 이제는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끝나고 말았어요. 아빠는 나에게 언젠가는 이 트럭이 내 것이 될 거다, 테디비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이제 다시는 18륜 트럭을 타볼 수 없을 거예요. 아저씨들이 이 근처를 지나갈 때는 저한테 소리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게 아저씨들에게 돌아올게요. 트럭 운전사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트럭 운전사는 말했습니다. 어린 무전기 친구, 네 집이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니? 아이는 집 주소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곧장 트럭을 돌려서 아이가 일러준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트럭 운전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대가 넘는 18륜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새 블럭이나 가득히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수 킬로미터 안에 있던 모든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서 테디비어와 트럭 운전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한 트럭 운전사가 아이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다른 운전사가 아이를 트럭에 태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던 운전사도 차례를 기다려 테디비어를 트럭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트럭에 태운 운전사는 아이의 얼굴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소년과 트럭 운전사가 나누는 대화를 들은 또 다른 트럭 운전사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았기에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의 집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마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윗의 강인했던 자아는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깨어진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절감하며 현재 자신의 고난을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고통과 위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심정을 통촉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또한 심정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합니다. 시편 5편이 쓰여진 때가 아들 압살롬의 야망이 태동되어서 자신을 반역할 즈음이라면 그의 음모를 알아차린 다윗의 심사는 황당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호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소유한 다윗은 장인 사울이 비록 자신을 악하게 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갔지만 사울을 존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고통을 견뎌냈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는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압살롬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노년에 사울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이나 노년이나 끝까지 다윗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사회에서 왕은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은 공의를 굽게 하고 판결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침은 해가 동떠오는 시간이므로 새벽을 가리킵니다. 새벽은 기도와 찬양의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현재 고통과 절망으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다면 다윗과 같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절망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에 표현된 기도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표현한 기도, 에라크는 희생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을 배열해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차리는 행동과 연관이 됩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할 말을 준비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새벽에 기도드릴 때에 그는 준비된 말씀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후에 공예배 기도를 20세 이상 세례받은 분들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저는 다음 공예배 기도 순서가 되신 분들에게 기도 차례가 되었다고 알려드리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매주일 할 때마다 공예배 기도를 담당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할 때는 무척 기쁩니다.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그분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져 때론 다음 기회로 기도 순서를 미루고 싶지만 결심하고 기도를 준비했던 교우님들의 경험담을 서로 나눌 시간이 있다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의 경험은 감동의 물결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기도는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준비된 기도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찾는 기도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준비된 기도를 전심을 다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바라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의 문을 여는 새벽에 기도를 드리며 다윗은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잠잠히 듣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 시간은 적절한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기뻐하시지만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방신들은 오히려 죄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악과 함께 공존하실 수 없으십니다. 봄베이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 제가 2년 동안 살았던 인도는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동양의 3대 종교 발생지답게 온갖 종류의 신들이 난무합니다. 인도에는 길거리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신생아들과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구수만큼이나 파악하기 힘든 것이 인구에 존재하는 신의 숫자입니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약 3억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모두가 불결합니다. 그들의 신이 사는 곳에 가보면 첫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불결함입니다. 도저히 더러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신전을 돌아보려면 신발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신발을 신기 전까지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도의 무수한 신들이 사는 성전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곤 속에 가두며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방의 신들은 불결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악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오만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과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한 사람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오만하여서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행으로 주께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진짜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종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시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아버지께 인정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방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탓하시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죄를 하루에 70번씩 7번 짓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끔 혼동스러운 일이 혼동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고 어떤 봉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혼동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이라면 자녀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도 죄의 종노릇하던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한 다윗은 악인들의 상태를 고발하며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5절과 6절에 밝혔던 악인들의 모습을 거듭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말은 거짓과 속이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콩 심은 곳에는 콩이 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악인의 입에서 진실함이 나올 수 없고 악인의 마음 속에서는 신실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들 속에 있는 것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시체가 빨리 썩어버리기 때문에 무덤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뚜껑을 덮어두어도 악취를 감출 수 없을 터인데 이미 썩은 무덤이 열려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다윗은 신실함도 없고 열린 무덤과 같은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우리가 보고 싶은 드라마라는 제목의 유머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지만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들이 돈 많은 재벌 2세의 남자를 평생 못 만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또한 사사건건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나와 피가 섞인 형제 자매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는 게 밝혀지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또한 장엄한 배경음악과 함께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잡겠다고 주인공이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운전사가 바로 차를 세우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또한 괜찮을 거라고 굳게 믿고 남의 보증을 쏘아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 빌린 사람의 사업이 망하지도 않고 잠적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다 갚아버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유머와는 달리 진짜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파멸하는 드라마가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모았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해치려던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성사되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자살하여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자기 꾀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자기 꾀에 빠져서 죽는 것이 고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주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중요한 신앙 고백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에 따른 대소요리 문답일 것입니다. 이미 350년 이상 된 고백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리 문답 제2는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은 구약과 신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체험으로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기도 말미에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온 몸을 다 방어할 수 있는 방패로 보호하심 같이 은혜로 의인들을 보호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복과 은혜입니다.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시련이 크지만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복과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샘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고난과 시련이 지속되었지만 요셉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과 은혜는 율법이나 혈통이나 자기 자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새벽에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이 드린 기도는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통과 절망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혹 실패한 것과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마다 주님이 영원토록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전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린 무덤 같은 악취나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연단을 철저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다리며 다윗처럼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잘못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잠잠히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